사도행전 27번 메시지 사울의 회심 세 번째 즉시로 이분을 선포함 아마 다소의 사울보다 더 신속히 주님께 돌이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침례받은 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20절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즉시로라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그가 주께로 돌아선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으나 주께 돌이켜져서 그리스도를 담아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울의 돌이킴이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누가가 즉시로라는 말을 삽입했다고 믿습니다. 9장에서 누가는 또한 바울의 말씀 전파에 관한 짤막하고도 간단한 기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 곧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 22절에서 누가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이분을 그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더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누가는 이분이란 말을 두 번 사용합니다. 20절에서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며 22절에서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봅니다. 이분이란 말은 의미심장하며 그 암시하는 바가 풍성합니다. 만일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을 연구해 본다면 우리는 왜 그가 이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그가 핍박했던 분이요 유대 종교 안의 권력자들이 반대하고 정죄했던 분입니다. 또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분이요 따랐던 분입니다. 사울이 이분이란 표현을 강조하면서 사용한 이유는 그의 청중들이 예수에 관해서 알고 또 사울과 믿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9장 21절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의 청중들이 그가 말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예수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분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의 주요한 면, 그분의 인격의 면과 그분의 역사의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면을 9장 20절과 22절에서 보는데 그곳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인격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 예수님은 신성한 분이시오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주 예수님의 인격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 예수님은 신성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반대자들은 그분을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신성하시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청중들은 예수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유대 종교의 권력자들에게 반대당한 나사렛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여기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 그분은 사람의 근원에서 나오셨으므로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관하여 사울은 강하게 간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달갑기는커녕 그들은 예수께서 유일한 신성한 근원을 가지셨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울의 말씀 전파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을 적대하고 그를 없애버리길 원했습니다. 주님의 유임. 9장 22절에 따르면 사울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입증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주님의 유임, 즉 그분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임을 수행하도록, 즉 하나님이 그분께 정하신 일을 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으셨고 임명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계시는 주 예수님에 대한 두 방면, 그분의 인격의 면과 유임의 면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임은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은 삼일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를 체현하시고 그 영이 되셨습니다. 한동안 눈이 멀었던 다소의 사울은 주 예수님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신성하십니다. 신성한 사람이신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주님은 이중신분,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주님의 인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대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수가 유령이 아니라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사람이셨고 그분의 인성은 모든 이들에게 인정되셨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주님께로 돌이킨 직후에 그분에 관해 증거한 첫 번째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이므로 그들은 사울이 그것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에 추가하여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도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수행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인격에 있어서 그분은 신성하십니다. 그분의 역사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임명된 분이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본.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오늘날 복음 전파를 위한 훌륭한 본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에서 성경 가운데 어느 부분을 사용하든 전파의 주제가 무엇이든 항상 이러한 그리스도의 두 방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말씀 전파들은 대개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에 충분한 강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복음이 모호하고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구주시오, 구속주라는 말은 듣긴 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면에 필수적인 강조점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분이 신성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근원은 신성합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유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그분의 역사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신성한 인격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 그분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그분의 역사, 즉 그분의 직임과 사명에 관련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주님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인격은 하나님의 생명 문제이고 그분의 유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데 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의 신성한 인격과 그분의 신성한 역사를 믿는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그릇된 신앙들, 승천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인성을 갖고 계심을 부인함.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의 인성을 합당하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사람이 내게 자기는 하늘에 계신 분이신 주 예수님이 여전히 인간 본성을 소유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부활 후에 그분의 인성을 벗어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인성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체험은 주 예수님이 심지어 승천 안에서도 여전히 사람이심을 입증합니다.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느라고 말했습니다. 승천한 주님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하나의 사람이신 그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은 그분이 여전히 자신의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더 전진된 증거입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의 여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답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셨지만 승천 안에서 그리고 재림 시에 구름 위에서 사람의 아들이실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땅 위에서뿐 아니라 부활 승천 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도 하나의 사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꿈에 대한 성취입니다. 인성을 가진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땅 위에 세워져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이십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전히 인자이실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세세토록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함. 사도 요한 시대의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큰 이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심을 부인함. 그리스도가 그분의 인성면에 있어서 하나의 피조물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역시 이단적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따라 주 예수님이 그분의 인성면에서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심한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범주 안으로 떨어집니다. 예수께서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은 피조된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혈과 육은 피조된 요소들입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틀림없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한편으로는 창조자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물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으로서 그분은 피조물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일부가 아닙니까?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포함됩니다. 주 예수님은 피조된 요소들인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되셨으므로 그분의 인성면에서 그분은 또한 피조물이시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모독적인 것이듯 이 주 예수님이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라고 즉 우리 주님이 창조자인 동시에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만유를 포함하신 분입니다. 이 만유를 포함하신 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며 창조자인 동시에 피조물이십니다. 사울의 제자들. 9장 25절에서 우리는 사울에 관한 심히 놀라운 일, 그가 제자들을 가졌다는 것을 봅니다. 이 구절은 명백하고도 분명히 그의 제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려는 요점은 사울에게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말씀 전파가 능력있고 유력했음을 가리킵니다. 그의 전파를 통해 사람들이 주께 얻어진 바 되었습니다. 사울의 능력있고 유력한 말씀 전파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유대인들의 반대를 야기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굳게 지켰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울은 피할 길이 없었으므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그러므로 전혀 영예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적대자들로부터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도망간 방법은 주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을 유력한 전파자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발생되었습니다. 사울의 체험은 오늘날 신학교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방식으로 훈련받기 위해 신학교에 다니지만 교육을 이수할 때쯤 되면 영적으로 납작하게 바람이 빠집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울이 주님의 신학교에 다녔으며 금방 졸업해서 유력한 설교자가 되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설교자들과는 달리 사울은 심리학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사람들에게 나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심지어 제자들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 다메섹에서 많은 일이 발생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그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울이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적대자가 지금은 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9장 29절에 따르면 사울은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인 헬레니스트들, 그리스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사울이 그들과 변론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해서 그를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형제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사울을 다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9장 30절은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끝맺습니다.